세계 뉴스입니다.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2026 회계 연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5년간 매년 8% 삭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18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각군 전투사령부 순회 그리고 산하 기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로버트 세일시스 국방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다음 날인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예산을 뺄 대상은 과도한 관료주의와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관료주의를 예산 감축 대상으로 꼽은 것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뜻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저공해 대체연료 구매 그리고 군기지 기후재해 대처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세일시스 대응은 아울러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비롯한 워크 프로그램들도 예산 투입 중단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워크는 인종이나 성차별과 관련 부조리 등의 사회 문제에 관해 깨어있다라는 뜻인데 극단적 진보 아젠다를 지칭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런 워크 프로그램들은 국내에서 불필요하다고 세일시스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19일 앞서 CNN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에 공개된 장관 지시사항 문건에 따르면 예상 삭감 목표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미국 방위 예산 약 8,500억 달러 가운데 연간 7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자동 예산 삭감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예산 감축이 이뤄집니다. 당시 연 560억 달러 삭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이 줄면서 장기 대규모 조달 사업과 군인 연금, 의료 혜택은 보호가 됐지만 훈련과 유지보수 자원이 크게 축소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훈련 중 사고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된 부사관 인력 감축이 뒤따랐습니다. 그 뒤로 미 의회와 군 당국은 유지보수와 운영 예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전시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번 지시 문건에 명시했습니다. 전투사령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북부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준비태세 확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명시됐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조직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행사에 잇따라 불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DC에서의 업무 일정 때문에 G20 회의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신 참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 봄에 IMF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회의에서 그들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힌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케이프타운에서 예정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입니다.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가지 않겠다고 지난 5일 X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의 반미 정책을 불참 이유로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G20을 이용해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즉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회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1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투자 행사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범죄 조직에 억류돼 착취됐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고 현지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미얀마 당국과 공조해온 태국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3축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미국 공군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적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최근 자체 설명 자료에서 타이완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문구 삭제의 배경과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단일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타이완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기존에 포함됐던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지난 15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갱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타이완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자료 갱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양안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안 간 차이는 강압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측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련 정책이 타이완 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BOA와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대중국 또는 대타이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rump is consistently someone who tries to take a transactional approach. He tries to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도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정책적 선택지를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종종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문구 삭제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를 이용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신중을 기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타이완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할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해협 문제 접근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3축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미 공군 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제이슨 아마구스트 미 공군 소장이 19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3축이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y we have a triad, s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for on alert, right?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s for an assured.
그 소장은 이날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도달에 성공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 3축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은 경계 태세를 위한 것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확실한 2차 타격 역량을 위한 것이며 전략 폭격기는 전진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문제지만 그들이 그 핵무기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at system allows us to do is to say that use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ould not result in the benefit that you are seeking.
아미고스트 소장은 아울러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국인 한국과 일본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란 질문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참여하는 미한일 연합 훈련을 거론했습니다.
Bombers by interacting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in ways that you can't do that wit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or submarines. I think is in a very effective.
아미고스트 소장은 지난 2023년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참가한 첫 미한일 연합 훈련을 상기하며 폭격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 억제와 동맹국 및 파트너의 확신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 레이더에 24일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오후 2시경 한국 서해에 출현한 뒤 한국 수원과 서해의 먼 바다 상공을 오가며 긴 타원형 형태의 항적을 남겼습니다. 이어 오후 3시 40분 정찰 활동을 끝내고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재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 서해 상공은 미 정찰 자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5일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추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과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과 EO-5X 크레이지 호크가 한국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6일에도 가드레일과 크레이지 호크가 같은 공역을 날았고 17일에는 크레이지 호크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본더를 작용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19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검증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UN 주재 EU 대표부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 제64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CTBT 검증 체제를 신뢰한다며 이 체제는 조약이 발효될 경우 조약 미준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또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미서명 국가들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CTBT 비준을 지지하면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 및 드론 기술로 뒷받침되는 핵 프로그램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위협을 확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비확산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7개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 나라가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체제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023년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병사의 한국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적 난관이 많다는 관측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용 기자와 김용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를 잡힌 북한군이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가 19일 공개된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군 병사가 한국행을 끝내 원할 경우에는 성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고 해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 포로는 본국으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북한이 아직까지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만들어 지니게 한 만큼 일단은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포로가 희망하는 곳으로 가게 했던 사례도 있지만 이 또한 전쟁 당사국인 러우 간 그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자국군 포로 송환 등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이 문제에 비중을 실을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적군 포로의 송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여기에 대해 어떻게 고려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익들을 제공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부터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우전, 종전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을 얻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박사는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병사가 북한으로 인도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북한 측의 방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나서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물밑 협력을 통해 해당 병사의 자국 송환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진호 박사입니다.
북한 당국 또한 포로라든지 전사상자에 관한 예우를 러시아 당국에 확실하게 요청을 하고 파병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또 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러시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해당 병사가 한국으로 가는 건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파병과 참전 과정에서의 북한 당국의 기만과 전투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군의 참혹한 실태 등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김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해당 병사가 북한 당국에 속아서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게 인터뷰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 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는 얘기를 듣고 러시아로 갔고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파병 북한군 백모 씨 또한 같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대한 지 4년 동안 홀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어머니가 자신의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교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기만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이런 기만 행위는 파병에 따른 대규모 사상자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상자가 날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전혀 양상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굉장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런 기만을 통한 파병은 북한의 국제사회 이미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심, 특히 북한군 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은 파병 자체를 끝내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는 식으로 대응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망명의사가 전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며 이들 역시 김정은 정권 인권 침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포로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고향인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북한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to South Korea, okay.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back to North Korea.
스칼라트 회장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국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리 씨는 제대 후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umably he's in a situation where if he returns to North Korea, they're likely to put him to death. And I suspect.
킹 전 특사는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개인이 사로잡혀 적진에 남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들과 교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회장은 그들이 총알 바지로 보내진 것이 아니며 훈련을 위해 보내진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보내진 것도 아니라며 그들이 거기에 보내진 근본 이유는 돈이며 김정은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were not sent there as gun fodder. They were not sent there for training. They were not sent there because
이어 북한군 파병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로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병사들을 포함한 인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엘리트층 등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군 파병은 매우 잔혹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단지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매매된 여성처럼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y shouldn't be in Ukraine. They shouldn't have been involved in this war at all. And they're being used in a horrible way by this regime.
스칼라트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숄티 의장도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 역시 한국 국민이며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속아 총알바지로 이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에 이미 탈북민 3만 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이 또다시 항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 릉라 2호는 한반도 시각 16일 북한 서해 한가운데 북한 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릉라 2호가 발견된 곳은 북한에서 서쪽으로 약 170km, 중국 랴오닝성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통상 북한 선박들이 이 항로를 이용해 중국을 왕래한다는 점에서 릉라 2호의 출발지가 최초 중국 바다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릉라 2호는 지난달 초 중국 다련 인근 해역에서 보하이만 해역을 등진 채 북한 방향으로 향했으며 같은 달 20일엔 반대 방향, 즉 중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릉나이오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을 최초 러시아로 환적했던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릉나이호를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다자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제재와 안보리 운영 방식 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자주의 실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뉴욕 안보리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중국입니다.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에겐 권위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모든 나라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하고 아니 허제이 시요 예술리다 그거
이어 어떤 괴롭힘과 속임수, 강탈 행위도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권한을 우회하는 독자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결여됐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독자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독자 대북 제재를 인정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독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안보리뿐이고 다른 모든 조치는 불법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 체제의 새로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마저 이행할 수 없다는 이중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북한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이들 두 나라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As for the Security Council, it is charg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ut critical issues that demand the council's attention.
시아 대리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안보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퇴진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선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선 국제기구에서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악용해 별도의 의제를 추진했다며 유엔이 한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두 개 나라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wo of the greatest drivers of instability in the world today hold veto power at the Security Council. That is what we are.
또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UN, particularly the Security Council, must become more creative and bolder.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gridlock.
황 대사는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안보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별히 북한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글로벌 안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가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18일 유엔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이날 열린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외교정책, 안보 및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of this committee's
work. 또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에서 제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VOA에 러시아의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대북 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는 미한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피터 연구원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앞으로 요격기의 전진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 감소국 수석 전략가 또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Well, the idea for the Iron Dome for America, as articulated i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is to build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사되든 상관없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명령은 불량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만 4,700여 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이언돔 예산 195억 달러로는 얼마나 진전을 낼 수 있을까요?
So let's be really clear. I know that some of these astronomical numbers have been thrown around.
I think 일각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재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 적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지역 방어 체계로 북미를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구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논리를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다른 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단계 방어, 사드와 이지스,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활용한 중간 단계 방어가 언급되고 있죠. 정말로 새로운 것은 우주 기반의 상층 방어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3대 핵전력 구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수년에 걸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국방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죠. 설리번 의원과 크레이머 의원이 제안한 195억 달러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사드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와 패트리어 등 요격기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can start to get an architecture in place by the end of the decade that could be in orbit that can
앞으로 10년 안에 미사일 위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설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 명령의 핵심을 보면 앞으로 SM-3,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쇼어, 이지스 어플로트 등의 전진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되죠. 동북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추가 포대가 배치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한일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지리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Yeah, so what you want are overlapping batteries in which they can cover down fires from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극을 넘어 북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첩적인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이죠. 사거리가 충분한 요격 체계들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많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부에 ICBM을 많이 배치해 놨기 때문에 사드, 패트리어트, SM-3로는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북부에서 한일과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전구 전술 미사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배치해 격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동아시아에 중첩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격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은 미국의 아이언돔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I think South Korean systems have to go more capability based. They have to be looking at not simply who's the actor that's shooting.
저는 한국의 방어 체계가 능력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사하든 요격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발사의 오른편은 물론 발사 왼편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사드 사태 때 봤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이 자신감에 차서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죠.
피터스 연구원님,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ncreased radars and sensor coverage. I think that increased information about how best to target
레이더와 센서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겨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일본, 한국, 북미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상적으로는 일본까지 함께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전투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발사를 감지하면 일본에 전달해 미일의 체계가 요격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투 리듬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요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협력하면 미사일 탐지 추적과 조기 경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It reduce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so the stronger South Korea has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여줍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합된 지휘 및 통제 체계에 속해 있고 이상적으로 일본과도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북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군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처럼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은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군은 인태사에 이어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본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우주 기반 역량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I would like to see that become a key node to inform and develop capabilities that would be effective in intercepting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동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점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은 격추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You know, one of the big reasons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sued the executive order for Iron Dome for America is because of these advances in hypersonic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 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매우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언돔 행정명령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든 누가 쏘든 그 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안주 영하 10도에서 0도, 남포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습니다. 영하 9도에서 0도입니다. 수풍 오후에 맑겠고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용현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 맑은 가운데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장진 구름 많겠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해산 흐리겠고 영하 24도에서 영하 7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영하 9도에서 0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삼지연 영하 25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를 이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만난다면서 오는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각각 회담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연쇄 회담의 의제는 미 프랑스, 미 영국 각각의 양자 현안 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시각에 보조를 맞춘다는 비판이 유럽 주요 국가 당국과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가, 푸틴인가 젤렌스키인가 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이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20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개월을 맞았음을 상기시키고 그동안 대통령이 행정명령 73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개월 동안 서명한 것의 2배 이상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배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래빗 대통령은 아울러 래빗 대변인은 아울러 26일에는 첫 번째 공식 국무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2026 회계 연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앞으로 5년간 매년 8%씩 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18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각군 전투사령부 수뇌부 그리고 산하 기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로버트 세일시스 국방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을 뺄 대상은 과도한 관료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관료주의를 예산 감축 대상으로 꼽은 것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뜻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저공해 대체 연료 구매, 군기지 기후재해 대처 강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셀시스 직무대행은 아울러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비롯해 워크 프로그램들도 예산 투입 중단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워크는 인종이나 성차별과 관련된 부조리 등의 사회 문제에 관해 깨어있다라는 뜻인데 극단적 진보 아젠다를 지칭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런 워크 프로그램들은 군내에서 불필요하다고 셀시스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19일 앞서 CNN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 공개된 장관 지시사항 문건에 따르면 예산 삭감 목표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미국 방위 예산 전체 약 8,500억 달러 가운데 연간 70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자동 예산 삭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예산 감축이 됩니다. 당시 매년 560억 달러 삭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이 줄면서 장기 대규모 조달 사업과 군인연금, 의료 혜택 등은 보호가 됐지만 훈련과 유지보수 자원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훈련 중 사고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된 부사관 인력 감축도 뒤따랐습니다. 이후에 미 의회와 군 당국은 유지보수와 운영 예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전시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번 지시 문건에 명시하며 예산 감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정책 우선과제를 추구하기 위한 재정 재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행사에 잇따라 불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DC에서의 업무 일정 때문에 G20 회의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신 참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 봄에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기금, 세계은행회의에서 이들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